제9편. 여자와 용의 싸움은 끝나고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9일간 우리 서울중앙교회 창립 95주년을 기념해서 계속된 성경 세미나에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여러 교회 우리 직원들 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의 축복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일간의 총 주제는 날마다 여러분께서 보고 들으신 대로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로 예언의 말씀을 다루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 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오신 분들은 이제 뭐 머리에 눈에 선하시죠? 첫째 주인공은 여자,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뱀, 용 혹은 사단, 이 또 하나의 주인공입니다. 물론 악역의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인공은 여자를 통해서 나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내용은 이 세 주인공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었던 여자와 용의 싸움이 끝난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오늘 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공부하셨던 선악의 싸움의 네 단계를 잠깐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몇 번 들으신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의 깊이 말씀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의 싸움의 첫 번째 단계, 1단계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용과 미가엘의 싸움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결과는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용과 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예수께서 패하신 것 같았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두 번째 싸움에서 역시 용이 패배했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또 누구와 누구 사이의 싸움이었습니까? 용과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교회를 용이, 사단이 세상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아주 격렬하게 핍박함으로 교회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지나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었고 마침내 종교 암흑시대를 지배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로마 교회 교황권이 1798년에 무너짐으로 일단 세 번째 싸움도 역시 교회가 질 뻔하다가 다시 승리하여 끝났습니다. 네 번째 싸움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무엇인지 어제 우리는 상세하게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확대해서 이 선악의 싸움의 양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과 악이 역사를 통해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선을 대표하는 대장은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것을 말살하기 위해서 저 아래 악의 세력, 용이 이 세속의 세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선악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좀 전에 보신 대로 네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네 단계로 이어졌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보신 대로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이 끝난 이후에 지구 창조와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용이, 사단이 지구상에 들어왔고 인간이 그 미혹에 빠짐으로 사람은 타락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에게, 뱀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경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악의 두 번째 싸움은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세 번째 싸움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를 세상이 박해하는 것입니다. 어제 공부하신 대로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역사가 1200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교황이 1798년에 일단 몰락함으로 이 세 번째 싸움도 역시 교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싸움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 백성들, 그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사단이 이 세상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들을 동원하고 이용해서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인가?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교황권과 미국이 힘을 모아서 온 세계를 하나로 새로운 질서로 모으게 될 것이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할 때 내세우는 깃발은 일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을 명하셨고 인간의 권위는 일요일 예배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대단히 치열한 하나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막적인 전략은 강신술입니다. 사탄의 영이 역사하므로 사탄의 영이 역사할 때 정말 악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선한 영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인데 남은 자손들은 일요일 대신에 안식일을 붙들고 씨름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선악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는 매우 아주 첨예한 문제로 대립이 되어 왔고 남은 자손들은 이 세상이 붙들고 나오는 깃발, 일요일이라고 하는 깃발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로 정해주신 안식일의 깃발을 들고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의 역사를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외치고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사건들을 대략 요약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악관의 싸움에서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이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선악간에 치러질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 마지막 싸움의 시기를 은혜의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싸움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황권과 미국이 합쳐지고 남은 자손들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면서 싸우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과 강신술, 안식일과 성령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요일 강제 법령을 만들 것인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거의 무르익어 완성할 단계까지 갔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제공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땅에 진리의 빛을 비치시고 받는 자는 구원할 것이고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새로운 질서의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너무나 현저하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큰 두 개의 연합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교파를 초월한 하나의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운동입니다. 교파와 상관없이 진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운동은 진리와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물론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운동의 핵심이 역시 일요일과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이 일요일이냐 안식일이냐 뭐 아무 날이나 하루 정해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느냐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매우 치열한 싸움의 쟁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연합운동으로 갈라져버리면 한쪽으로 누군가가 다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중심으로 가든지 교회 중심으로 가든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들은 한쪽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버리면 모든 인간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온 세계가 진리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나누어지게 되면 모든 인간의 운명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저 인간의 집단에 들어간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고 나면 하늘에서 일곱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 이상 머물다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하게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열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적으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곱 개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지구가 쑥밭이 되고 황폐화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하여 하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 일곱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계시록 16장에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자세하게 공부할 여유가 없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어서 생물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돼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울 정도로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갑자기 뜨거웠던 태양이 빛을 잃고 차디찬 냉각의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가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었다가 일곱째 재앙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집니다. 하늘에서도 큰 징조가 내려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늘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와 이 지구의 상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림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갔습니다. 이 땅은 완전히 황폐화됐고 이 땅에 살던 악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 지구의 상태는 영원히 그런 쓰레기장이 될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거기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시간 되는 대로 좀 다루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현저한 현상 중에 하나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 살아남은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저희와 함께, 저희는 누굽니까?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모든 악인들은 죽을 것입니다. 살아있던 성도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목도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살아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계신 주님께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헤어지고 나누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분명히 그 악인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죽는 자들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모르는 자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순종치 않는 자들, 이 두 부류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같이 일단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선악의 싸움에서 악의 세력을 지배하던 용, 뱀, 마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어가던 사단이 결박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자체가 결박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늘로 갔고 악인들은 다 죽었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단만 남았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쇠사슬로 가지고 묶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사단은 이 지구에 홀로 갇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얼마 동안 그렇게 되겠다고 했습니까? 천년 동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갇힌 상태에서 잠시 놓여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천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일단 재림 때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이 다 보신 대로 죽은 의인이 부활했고 의인들은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승천했고 악인은 멸망했고 사단은 결박되었습니다. 이것이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기가 나오는데 이 천년기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이냐. 계시록 20장에 이 문제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일단 무슨 권세를 받았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까 이 땅에 죽은 자들도 두 종류로 나오고 부활한 자들, 하늘에 구원받은 자들도 두 종류로 나옵니다. 이 땅에 죽은 자들은 아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은 목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것은 죽었다가 부활한 영혼,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선악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다가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도 두 종류고 이 땅에 죽은 자들도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얼마 동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더니 또 뭐가 나왔습니까? 둘째 사망이 나왔습니다.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하여 그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세 번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 세 가지 놀란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야, 이런 곳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왔을까?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그래서 놀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왜 못 왔을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가셨는데 제가 안 보이면 야, 그 심판이 잘못된 건가? 사람이 그 사기꾼이었나?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두 대상을 향하여 심판하는데 하나는 죽은 악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왜그 악인이 멸망을 받게 되었는지 심판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을 죄악으로 이끌어서 멸망으로 끌고 간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천년 동안 할 일이라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드디어 찼습니다. 이 땅에 사탄은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천년 동안 갇힌 상태, 묶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이 1천년 동안 이런 상태로 있겠다고 계시록 20장에 말씀하셨고, 천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고 했습니다. 천년이 찼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일단 천년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이제 보셨습니다. 악인들은 죽어 있고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럼 천년이 다 찬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무슨 산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마도 옛날 그곳으로 다시 내려오시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재림하고 같아요, 달라요? 재림하고 다릅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 계셨습니까? 공중에 계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의 발이 이 땅에 닿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년이 차고 나면 하늘의 모든 구원받은 가족들과 하늘의 식구들이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 땅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있다가, 천년 동안 있다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궁극적인 인간의 구원은 이 지구 상태를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널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회복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년 살다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려오는 곳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바로 이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1000년을 지난 후에 이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이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갈 자들에 대하여 시편 37편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한 책의 온유함에 대하여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표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지니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아니한다. 이 온유는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온유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최소한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의 품성은 알게 모르게 점점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찼습니다. 하늘에서 성도들이 내려왔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습니다. 7절로 9절에 그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추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 장면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한 단계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일단 하늘의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습니다.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왔다는 말은 그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가 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죽었던 악인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은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어쨌든 죽었던 악인들이 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내려왔고 그래서 다시 싸움을 붙이는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둘로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그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마곡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명입니다. 곡은 왕들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항상 위협하고 공격하던 북방의 지역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력 전체를 합쳐서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의 그 집단을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 부활, 둘째 사망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악인들의 부활에 대하여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림할 때 일어나는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일어나는 부활을 악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악인이 왜 부활하는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종료되어야 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가려내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도 하늘의 심판이 끝나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적합한 자들인지 심리를 해서 마친 다음에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하늘의 심판을 우리는 때로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그 심판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확정짓는 심판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주님이 오셔서 확정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악인들은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언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천년기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악인과 악한 천사들에 대하여 심리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나기 전에 악인에게 아직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악인과 악한 천사들의 죄를 심리해서 다 심판이 마친 다음에 하늘에서 모든 성도들이 내려오고 악인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집행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마다 일시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각기 행한 대로 그 마지막 유황불에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서 행한 대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제 다 살아났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무슨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부활을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모든 사망을 의인이 죽었건 악인이 죽었건 그 모든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을 당한 의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죽어 있다가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에 악인들이 다시 죽습니다. 그것이 몇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한 번도 안 당한 사람, 한 번 죽는 사람, 두 번 죽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사망을 안 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조금만 더 참고 살아계십시다. 바로 그냥 영생으로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의인들은 한 번 죽습니다. 악인들은 두 번 죽습니다.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 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서 포위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 태워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적 영원이 아닙니다. 멸망당한 결과의 영원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영원토록 악인들이 불타는 것만 구경하고 있어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 불은 소멸한 결과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죄의 흔적과 함께 모든 죄의 결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 불로 온 세상이 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아마 이때는 6일 동안 걸려서 창조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순간에 악인들이 다 소멸하고 지구가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창조때 받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아름다운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 구원은 환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이 우리의 사는 이 땅에 임하여 내려올 것입니다. 마지막 천년기 후에 일어날 사건들 다 공부하셨습니다. 이 일이 다 완성된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고 새롭게 된 만물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결국 인간 구속의 완성입니다. 지금 여기 도표는 이제 이미 공부하셨던 것들 새로 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보시고 역사가 저렇게 돼갑니다. 칠재앙 후에 재림이 있고 재림과 함께 천년기가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악인은 완전히 소멸하고 새 땅의 역사가 영원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헛바퀴를 한번 돌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창조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된 이 시간 세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람은 이제 헛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헛바퀴를 돌고 있어요. 저 영원한 시간에서 죽음의 시간으로 헛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시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된 자들만이 산 자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자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헛바퀴의 역사가 노아 홍수로 바벨탑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흘러가서 저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인간의 세계는 영원한 세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박해가 있고 세속화가 있고 종교 안보 시대가 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미국이 생겨나고 남은 교회가 생겨나고 교황권이 또 남은 교회를 박해하고 해서 마침내 이 파란만장한 인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헛바퀴 속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헛된 시간, 헛된 일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정력을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조만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그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기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기쁜 날, 그 환희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